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에 돌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도 날마다 짜증과 염려 속에 지내지는 않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아픔과 슬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을는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그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강둑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하기까지 40년을 헤매고 돌았습니다.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했던 대목이 여호수아 앞부분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장면입니다. 이들도 역시 강둑에 흘러 넘치는 그 콸콸 흘러가는 강물을 끊어놓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강물 속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가나안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은 절대로 자기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그게 어디 돈다고 무너집니까? 두들긴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기브온 전투는 더더욱 신이 난 전투입니다. 연합군이 떼그리로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참 신기한 우박입니다. 적군 아군을 골라가면서 때리는 우박입니다. 적군만 때린 우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숫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었을까요? 남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요. 전쟁놀이랍니다. 단, 나만 안 죽는다면. 나만 안 죽는다면 전쟁놀이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신나게 쏘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요. 적은 다 쓰러지는데 난 안 죽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본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친히 눈으로 목도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묘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얻은 가나안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온갖 이민족에게 짓밟히면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민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주변에 있는 온갖 종족들이 걸핏하면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사 기드온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추수를 하고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을 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던 그게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삼손 있죠? 삼손은 결국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눈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 감격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 400년 동안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으면 그냥 거기서 잘 살았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쏙 터지는 일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아이처럼 그러고 있느냐 이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거는 가지고 있던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온갖 불행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감격에 들떴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 감격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깨끗이 잊어버리고요? 조그마한 일에 짜증나고 형제가 미워지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말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요? 얼마나 그렇게 괴롭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론에 말씀드려야 될 건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한없이 오래,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한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 앞에 어느 글자요? 복을 받아.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명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요?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긴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요. 그분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불행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도 그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복을 받아 오래오래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장면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온갖 이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외적에게 시달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민족 저민족 다 쳐들어오더니 이제는 암몬족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암몬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굴에 거주하면서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이, 작은 딸에게서 난 후손이 암몬족입니다. 이 출발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이 저 저주받은 암몬 족속에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이 없어 이기질 못하는 걸요. 1절의 표현은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쉽게 말해서 말은 점잖지만 내용은요, 항복하겠다는 뜻입니다. 항복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 항복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죽어야 됩니까? 자기 눈 자기가 다 빼고 항복해야 살아야 됩니까? 참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죽든지 자기 스스로 오른쪽 눈알을 다 뽑고 살아남든지.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어쩌면 또 이런 처참한 몰골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죽지 못해서 사는 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끝에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러죠. 이런 처참한 형편에 처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은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갈 능력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우는 수밖에는요. 운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역사해서 사울의 의분을 일으킨 겁니다. 사울이 분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분해서 떨쳐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특별히 노를 일으켰던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나하스의 침공을 받고 있는 길랏 야베스하고 묘한 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랏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의 외갓집인 셈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한 400명만 겨우 남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맹세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400명 겨우 살아남았는데 결혼을 시켜야 이게 보존이 될 터인데 결혼시키려니까 줄 딸이 없어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 너희가 가서 길랏 야베스에 가서 거기 여자들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업어오란 얘기입니다. 보삼. 몰래 그냥 업어와가지고 살아라. 대신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항의를 하거나 문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을 잘 해주겠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길랏 야베스에서 처녀들을 붙들어와서 종족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저 길랏 야베스가 결국 다 자기들 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전에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지내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으니 그 기회가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는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이런 분노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각 지방에 다 보내서 모이라고 했을 때에 전쟁에 나갈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참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분노에 차 있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것은 사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이 일에 수종될 사람이 또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보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참 걱정스럽죠. 그거 은사입니다. 아, 저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부담이 되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우리 외갓집이 지금 완전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의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일으켜서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에 모여든 군사가 합쳐서 33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3만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였습니까? 60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400여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겨우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6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60만이 또 400년을 지났으면 얼마로 불어나야 정상입니까? 몇백만으로 불어나야 정상일 텐데 33만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400여 년을 지나면서 60만이 33만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징계만 받았던 사사시대는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커녕 400년 동안 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33만이 어디 제대로 훈련이나 받은 제대로 된 군사였겠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결국은 그 나하스를 쫓아내버리고요.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외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길갈로 가자.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픈 역사를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길래 길갈로 가자고 말할까요? 길갈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려면 여호수아 5장을 보셔야 합니다. 길갈이란 말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헤쳐나와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버렸으니 말하자면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 굴러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곳입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길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장애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장애물이 그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적군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강을 건넜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전투가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전투가 시작될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강을 건너기 전에 행하라고 했었어야 옳았을 텐데, 그래야 하다못해 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좀 막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적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붙어야 할 여기에 수술을 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몰살당한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온 민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끗이 순종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굴러갔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 아들, 딸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가 바로 그 길갈입니다. 그리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로 가서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이 사무엘의 외침이었습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단순하게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던 그 장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순종했던 그곳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절망에 빠져 어찌할 줄 몰랐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에 빠져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에 돌아갈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게 살아왔던 이 처참한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조상들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던 그 장소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말만 들어 아는 영화입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어느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딱 하나만 하고 이혼하자. 우리가 옛날 갔던 그 신혼여행지를 다시 한번 가보자. 갔다 와서 이혼하자.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 갔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좋았던 시절의 추억들이 하나 둘 다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혼하기 위해서 갔던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길로 더듬어가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게 됐더라. 뭐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추억이 많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추억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추억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이, 그 기쁨의 추억이 있는 사람, 그것이 길갈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길갈인가를, 어느 사건, 어느 때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길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이 몹시 날 때마다, 그때, 그날 누였던 그 감격을 한번씩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시절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념일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러하고요. 맥추절도 그러하고요. 뭐 다른 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옛날 나를 감격스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것이 잘 없습니다. 잠깐 위로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외에 여러분 더 큰 위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혹 아무리 뒤돌아봐도 그런 감격,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 혹 계시나요?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바로 눈앞에 있는 거기에서 수술을 하고 들어 누워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많은 그 일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 아닐까 싶을 만큼 위험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 한번 죽어보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길갈의 축복입니다. 이런 체험 없고 이런 감격 없이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런 감격 없이 이런 체험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스럽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감격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그 감격, 그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부지런히 다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 감격을 혹시라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 출석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감격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별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잘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누렸던 그 감격, 그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나 오랜 세월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지금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자잘구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날마다 힘차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